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절 말씀만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전체 배경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말씀으로 엮어서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우리 영국의 대설교자가 있죠. 침례교 설교자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낙담한 영혼들에 대한 위로의 하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프라는 음악 도구를 말씀해 주신 거죠. 하프라는 그 악기가 현을 이렇게 탈 때 그 현이 뭐 다른 많은 악기도 비슷하겠지만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울리면서 계속 현을 튕기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절묘하게 화음이 조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악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낙담한 영혼들에게,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일곱 개의 현이 그 일곱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조화가 되어서 우리 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마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갑자기 제가 요청을 해서 뭐 더듬거릴 수는 있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일곱 개의 단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고요. 그 말씀을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하는 법정에서 이제 그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벨론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내가 군사적으로 그냥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듯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 타국에 잡혀갈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할 때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세상의 우상 제작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지금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가 번역본 보다가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 우리 목사님께서 기술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원어에 탁월하신 분이 또 적용에도 탁월하셔서 현대 언어로 잘 그 번역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예, 그 다음 말씀 시작. 낙타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8절 9절도 초반,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예, 아멘. 그 세상의 우상 제작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는 듣고는 그게 누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서로 반문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못을 박는, 못을 박고 있는, 그리고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이구 너무 잘 만들었네, 너무 멋있네, 우상이 너무 진짜 신 같네, 진짜 우상 같네, 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신들,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보는 것들, 또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서로 막 격려하고 서로서로 칭찬하는 모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본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놀라지 말라는 말인가?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 단어의 어원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둘 다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두려워하다는 말은 조금 미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불안, 초조, 염려,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좀 더 현세적인,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현재 너무 근심, 걱정으로 꽉 사로잡혀서 두리번거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지금 꾹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지 오늘 본 말씀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가 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버림받을까 봐, 나 혼자 남겨질까 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독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1절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혹시 수치나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인정받지는 못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받고 어리석다고 욕들을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17절 말씀해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죠.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날락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도 참으로 무력하게 되고 상실감으로 가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14절 17절 계속 이어져 나타나는데, 17절 말씀 같은데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갈급하여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아, 그러니까 결핍이죠, 결핍, 뭔가 부족하여서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또 결핍을 두려워하고, 그 결핍의 그 끝자락이, 끝판왕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될 것을 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기 전에 먼저 8절 9절 말씀, 우리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었지만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구석구석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여기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한 이사야서 45장쯤에 보면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동방에서 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저 동방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틈틈이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 공식.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조육신학 교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예, 아시는 분, 예, 끄덕이는 분도 계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도 있는데 완벽하게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거룩함이나 또 사랑이나 의로움 같은 것들.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있는 분이시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죠? 자존성,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자존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조금 지나면 변하고 달라지고 다른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변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이라고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죠. 영원하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했던 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그 무한성은 편재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디가나 계시는 분, 어디가나 계시는 분. 모든 곳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CCTV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그 속성과 존재가 동일해서 단순하게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감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광대하시고 차원 자체가 너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성화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적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누구시라?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고, 근데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하의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강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어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절 말씀, 야 6절 말씀, 아 끝인가요? 예, 끝이네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겠다. 함께 걷는다, 걷는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결코 너희를 떠나시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나의 하나님 됨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 3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영원히 함께 계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함으로 늘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져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우리 인생 상황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물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강물을 지나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실제 물과 불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물을 지나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듯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의 곤고함과 처절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세 번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인데 우리가 미래형으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이미 완료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 완료, 또 게제니우스 그 문법책에 보면 확신의 완료 뭐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완료형으로 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었다. 근데 이 고백은 현재는 잘 모르다가 참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아 그렇군요 참 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둔하고 밀어내려서 그 당시에는 모르다가 그 당시에는 아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다가 지나고 나서 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굳세게 하셨구나 그리고 도와주셨구나 아 붙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근데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강조 불변화사 아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참으로 참으로 처음엔만 나타나지 않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근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참으로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이고 정직한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30여 번 가까이 요한복음에만 거의 20몇 회 정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믿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이 표현은 좀 내밀한 단어입니다.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육이 근력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어근의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표현과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자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굳세게 한다는 용어는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PL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PL 동사. 근데 아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가 아까 좀 내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놀라지 말라는 그 단어는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입니다. 히트파일 용법. 이게 무엇이냐면 그 용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놀라지 말라는 무엇이냐면 히트파일. 내 안에 갇혀서 강조되어진 재귀적 용법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런데 PL 동사는 사역 강조형 동사여서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외부에서 개입해서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찾지 말고 내 상황에서 찾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큰 관점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뭐 대만, 일본 저도 갔다 왔는데 일본 선교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수년 이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남아있는 영혼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가는 것이 합당한 일 같습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를 격려하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비교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성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친해지면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 몇 년 쭉 가니까 이제 속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까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힘을 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외부에서부터 나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 강조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는 말씀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도와준다. 돕는다는 말은 항상 복수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돕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도와줄 때 돕는 이도 나타나지만 대적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띄우지 않았으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당할 것이라. 12절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11절과 12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대적들이 뭐 도리어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뭐 꼭 대적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때의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말씀에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지나가려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끙끙대는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대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탱해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탱해 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거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만났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강함과 능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만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시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런 나타나죠. 버르지 같은 야구바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너를 타작기계 같이 만들겠다. 타작기계, 심판 때에 나의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열방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뒷 말씀에 보면 그 헐벗은 산에도 강을 내게 하겠고 또 광야에도 샘이 나게 하겠고 또 저수지, 못이 되게 하겠고 또 마른 땅에도 샘 근원이 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백향목과 또 들감람나무와 또 소나무, 뭐 잣나무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냥 그 상황만 그냥 붙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겠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그 의로운 오른손이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모든 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다 행하셨군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론적 신학 우리 설명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어떤 때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자 팔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악한 대적들에게는 심판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구원이 됩니다. 마치 그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죠? 해방이 된 것처럼 악한 자들의 대적이 심판받으면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손, 능력의 팔이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 곧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유난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명백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의 볼품없는 모습, 나같이 인생에서 초라하게 그냥 비참하게 던져진 것 같은 나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볼품없이 풍채도 없고 또 예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생략하고 우리 3절 4절 생략하고 5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근데 그가 찔림과 그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사망, 권세, 영원한 죽음을 다 물리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해졌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많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선물들, 아까 말한 풍요로워지고 또 뭐 형통해지고 관계적으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죠? 미련한 것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계속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다시 한번 영점 조정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약점과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근력이 생깁니다. 지구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평생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담대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있거나 겁먹고 있다면 하나님 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던 그 말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강변하게 해주시고.